삶의 모든 좋은 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열매가 크고 또큰 행복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큰 대가를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에 창문을 한번 활짝 열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겨우 내내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엔 일찍 일어나서요. 창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좀 맑은 공기가 좀 들어와라. 이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창문 여니까 상쾌한 봄바람이 샥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대가가 있었습니다. 엄청 추웠습니다. 아직도 이 봄이지만 그래도 새벽 공기는 차더라고요. 이 추운 바람이 확 들어오는데, 아, 춥다. 맑은 공기를 얻고자 했지만, 추위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에 결혼식 주례를 맡았었습니다. 대부분의 결혼식에서는 서약이라고 하는 순서가 꼭 있죠. 사는 날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그대를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서약을 할까요? 역시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느냐. 그것을 다짐받는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모든 일에는 대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일수록 더큰 대가를 각오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른 신앙은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하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좋겠다 싶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 곧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박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박해가 무엇입니까? 박해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할때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이 박해라는 걸 생각할 때요,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장면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죠. 뭐 순교를 당한다든지, 목베임을 당한다든지, 피를 흘린다든지, 아니면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맹수에게 잡아먹힌다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 생각보다 더 폭이 넓은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절에 부연 설명을 더 해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게 뭐냐? 그것을 11절에 좀더 길게 설명을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욕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언어적인 탄압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으로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듣는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것은 사회적인 박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한테 대해서 모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나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박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박해는요, 육체적인 박해, 또 언어적인 박해, 뭐 사회적인 박해, 이 모든 것들이 다 포괄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총칭해서 박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박해를 받아야 될까요? 솔직히 이 박해를 당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적당한 박해는 내가 당해야 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수 있겠구나. 그래서 당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또 정말 당한다 그러면 이 마음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박해를 받아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보시면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셨죠? 네, 기뻐하라. 그냥 한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이렇게 반복해서 단어를 바꿔가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죠? 이것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기뻐해라. 진짜 진짜 기뻐해라.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종말론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종말론적인 기쁨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당장은 기쁨이 없어요. 지금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정말 충만한 위로로,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종말의 그 순간을 바라보고 그 순간의 기쁨을 오늘의 현실로 가져와서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기쁨을 기뻐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성경에서 그 본을 찾아본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찬송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찬송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찬송의 힘이 무엇입니까? 찬송은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영광의 순간을 바로 오늘 현실로 당겨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중에 매를 맞고 빌립배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그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부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 속에서 그들은 꽁꽁 묶여 있었죠. 얼마나 그 매맞은 상처가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 마침내 그들이 막 찬송을 부를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막 열리고, 예,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를 때 기적을 바라고 찬송을 부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걸 바라고 찬송을 불렀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런 기적도 열어주시더라. 우리가 그것을 말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한번 마음속으로 그 감옥 속에 찬송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잠을 자고 있죠. 아주 적막 속에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춥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송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막 쩌렁쩌렁 찬송 소리가 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박해받는 중에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찬송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고난을 뚫고 퍼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팔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던 한재성 선교사님 이런 분의 사연이 소개되었었습니다. 그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는 중에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들은 겁니다. 마침 사모님이 집에 계셨는데 사모님이 강도의 칼에 맞아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왔을 때이 피를 흘려서 죽어 있는 사모님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이 갑작스런 충격에 큰 슬픔을 겪은 이 선교사님의 얼굴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눈물을 막 흘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눈물로 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요. 선교사님께서 혼자 조용히 찬송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는데요.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 그 찬양을 부르시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는데요. 제 마음속에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찬송할 수가 있겠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진심으로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우리가 박해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가 박해를 견딜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줄 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뭘 확신하는가? 내가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장 12절 말씀인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즉, 박해를 받을 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그 선지자들도 지금 내가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박해를 이미 다 겪었었다. 그런 일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을 따져보면 그들은 대부분 박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전해 내려온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산채로 톱에 켜져서 몸이 두동강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엘리야 선지자는 고통 중에 울부짖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내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자, 왜 선지자들은 이런 순환을 당했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로 똑바로 지나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죠. 그때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잘못되기 때문에, 거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당연히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함께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 당연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다. 나도 그렇고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다 그랬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같은 처지에 처할 것이다. 그것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약 박해를 당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친다. 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의 세례 교육을 좀 특별히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세례 받을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이 아니셨어요. 늘 세례 받을 마음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니는 직장이 일요일날 일하는 직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생활은 하지만 늘 주일날 시간에 쫓기는 겁니다. 네, 모든 세례 교육이 다 주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도 역시 주일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이 시간을 못 맞추는 겁니다. 그 세례식 시즌이 되면 마침 바쁜 일이 생기고 바쁜 일이 생기고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은 교회 권사님이 되어 계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세례를 못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특별히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제가 특별히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한 분만 따로 떼어서 주중에 그분 시간이 제일 괜찮을 때 1대1로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시간을 더 내서. 그리고 보통 때는 이제 주일 일부 예배 때는 세례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일부 예배 이른 시간에 세례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바빠도 세례를 빨리 받고 예배를 마치고 직장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한 3주째인가 됐을 때 그분이 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나타나시는 겁니다. 한 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이제 한 시간 좀 넘으니까 그제서야 그분이 헐레벌떡 오셨습니다. 보니까 이 오른쪽 그 위쪽에, 왼쪽인가요? 눈 위에 크게 반창고를 이렇게 길게 붙이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분 말씀이요. 오늘 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처리하고 또 대충 치료받고 그러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시면서 그분 하신 말씀이 아무래도 이번에는 세례받기가 어렵겠죠? 그러세요. 어떻게 이 얼굴로 사람들 앞에 나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거는 극복해야 된다. 10년 만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영적인 방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그렇구나. 올게 왔구나. 제가 강력하게 더 권고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준비하십시오. 세례 예배 꼭 받으셔야 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막 독려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예. 지금도 정말 그 얼굴이, 그 기쁨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요, 때로 내가 가는 이 길이 옳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정말 기뻐하시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힘을 낼수 있는 사인으로 받을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박해가 다가온다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야, 이게 정말 맞구나. 이걸 통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박해를 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뭘 분별하는가? 내가 참으로 주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맞느냐? 아니면 자기 의 때문에 쓸데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냐? 분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 말씀 보시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시면서 이제 11절에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게 뭐냐? 부연해서 더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게 뭐냐? 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거구나.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귀한 향유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고 그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그 존경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귀한 재산을 지금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책망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만 딱 떼어서 보면요 별로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비싼 300데나리온 그러면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순간에 깨서 예수님 발에다 부었다 그러면 사실 아까운 거 맞죠. 이 가룟유다의 말이 틀린 말 아닌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하시던 말씀이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늘 이걸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는 게 예수님 기뻐하는 거지 예수님 섬기는 거지 이걸 여기서 깨트리면 어떻게 가룟유다가 그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룟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녀는 나의 장래를 예비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즉 가난한 자들을 도울 기회는 앞으로도 많이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예수님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약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뜻이 아, 이 순간만큼은 달랐구나. 늘 가난한 자를 챙기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 예수님이 나의 장래를 예비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이요. 어떤 원칙을 하나 딱 정해놓고 이 원칙을 따라가면 예수님 뜻 다 맞춥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늘 이게 옳은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옳은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혹시 주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의입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박해를 받아야 제대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의지라고 생각하고 박해를 받으면 잘못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그 이단에 빠진 분과 한동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뭐 굉장히 오랫동안 만났습니다. 매주 만나서 대화하고 그분이 뭘 배워왔나 또 듣고 내가 연구하고 답하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믿음은 이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인은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기성교단에서 다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성교단들이 나를 박해하니까 그들이 거짓이다. 이게 그분의 논리였습니다. 말이 안 통했습니다. 아, 내가 박해를 받으니까 의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논리적으로 이거 궤변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박해를 받는다. 내가 박해를 받으니까 의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꼭 의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 때문에 그걸 주장하느라고 막 고집 피우다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박해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스스로 자기 포장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분별할까요? 내가 자기 의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어떻게 분별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세 번 반복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한다는,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밖에 뭐가 더 나오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내가 오히려 박해를 당한 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짚어봐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 삶에 박해가 찾아왔다라고 느낄 때 기뻐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또한 박해가 왔을 때 오히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가고 있구나. 하지만 여러분, 또한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자기 의를 따라가는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박해를 견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